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은 198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지상 60층, 지하 3층, 높이 249m나 되는 이 건물은 완공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금으로 도금된 특수 유리창은 태양 광선의 각도에 따라서 금색, 은색, 붉은색 등으로 보여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 빌딩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마천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목동 하이페리온 타워에 밀리고 2004년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밀리고 2012년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도 밀려서 지금은 서울에서 네 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그 순위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는 동부가 무역타워입니다. 지상 68층에 높이가 312m나 됩니다. 2위와 3위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80층과 72층짜리 아파트입니다. 63빌딩은 전국으로 하면 12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빌딩 중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세계로 나가면 5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63빌딩과 비슷한 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 것입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킹콩 등에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86층과 102층에 전망대는 사람들이 뉴욕 여행 시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인데 높이가 무려 828m나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로얄 클락 타워입니다. 이름처럼 이 빌딩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이 있고 가장 넓은 시계판을 갖고 있고 바닥 면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건물입니다. 세 번째 높은 빌딩은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101이고 네 번째가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이고 다섯 번째가 홍콩의 국제상업센터이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마찰루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나라들이 아시아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들이 왜 유럽에는 거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100대 빌딩 가운데서 중국에 32개가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 25개, 대한민국에 4개, 말레이시아에 3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는 런던에 1개, 모스크바에 1개가 전부입니다. 둘째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데 왜 계속해서 초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100대 빌딩 가운데 미국에 19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윌리스 타워, 본래는 시어즈 타워입니다. 그 윌리스 타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4년도에 완공되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려 83년 전인 1931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19개의 초고층 건물 가운데 2000년이 들어와서 지어진 건물은 4개밖에 없습니다. 초고층 빌딩 그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이나 국격을 상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고층 빌딩은 건축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건물을 운영해 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계 초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는 본래 두바이의 탑이라는 의미로 부르즈 두바이로 이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개장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즈 칼리파라고 바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칼리파는 아부다비의 통치자이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 이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두바이가 모라토리움, 채무상환 유예를 선언하자 아부다비 정부는 두바이에 25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원으로 그 건물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훌륭함은 그 높이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도 그 건물의 크기나 높이에 있지 않고 그 건물의 쓸모와 디자인에 있습니다. 세계 초고층 빌딩을 완공하고서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당한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9.11 테러 때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를 짓고 나서 그러했고 말레이시아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짓고서 그랬고 대만과 두바이가 각각 타이베이 101과 부르즈 칼리파를 완공하고서 그러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외적인 왕성함, 규모의 거대함이 그 내면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거대함과 또 왕성함을 갖고서도 내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4대 교회는 참 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규모의 교회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겉은 거대하고 멀쩡하였지만 그 속은 대부분이 썩어서 텅 빈, 그래서 죽어버린 고목나무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거룩하시며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문은 복음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만 그리고 1장의 이름과 이 3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 이웃 도시에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하는 문이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 또는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는 문자적으로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 만 분의 1센티미터입니다. 1센티미터를 만 조각을 내면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작은 능력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태와 사회적인 신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가난했고 아주 낮은 신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최대의 포도산지로 다른 도시들 못지않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자취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족족 다 망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성격이 다 모가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델비아의 별명과도 같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작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해야 할 신들 중에서 혹 빠지는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해를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아테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헬라의 가치관과 철학 문화를 부르기아와 루디아에 전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에도 당연히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사회적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보다 힘만 세지 인간들보다 못한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행하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세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과 낮은 신분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을 떠올리면 연민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작게 여겼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칭찬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미크로스, 지극히 작고 미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3500년 전 애굽의 바로왕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히브리 노예들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적인 추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며 장인의 양을 치며 목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 비하면 모세는 한낱 미크로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크로스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7년 동안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순환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산이나 들로 나가서 토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기도원은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3만 2천 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모였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겁이 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서 무려 2만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기도원은 깊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냇가에 바꿔서 먹은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 먹이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남은 사람은 겨우 300명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 홍보관에서 지난주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딱 5명이 온 겁니다. 아마 그 5명은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안내위원, 봉헌위원일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 300명으로 싸워야 되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450배나 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 300명도 100명씩 나누어서 공격을 했고 그들의 손에 들었던 것은 최신식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미디안 연합군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있다고 하면 기도원의 군대는 난지도 쪽에서 100명, 수색역 쪽에서 100명, 합정역 쪽에서 100명 그렇게 나뉘어서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숫자가 하도 적어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을 켰다 할지라도 미대한 연합군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기도원의 군대 300명은 미크로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크로스의 소리들이 얼마나 크게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들리게 하셨던지 그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3만 5천 명 가운데 무려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은 장정만 5천 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요깃거리라도 제공하려면 200일분의 임금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의 도시락인 떡 다섯 조각과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에 비한다면 미크로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미크로스에 불과한 그 오병 이어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열두 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신으로 추앙을 받던 로마 황제도 있었고 검문 세가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막대한 재력을 지닌 부자들도 많았었고 당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뛰어난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나 열두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미크로스들에 불과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의 무식한 하고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셨고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은 참 작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주님은 빌라델비아 도시보다 크시고 소아시아보다도 크시고 로마 제국보다도 크시고 온 세상과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능력이냐 큰 능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고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받은 성적 중에서 C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는 C이고 하나는 C-입니다. 그 C-를 받은 과목이 설교의 실제입니다. 신대원 2학년 1학기 때 설교의 이론을 다루는 설교학 개론을 배우는데 그 과목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15분짜리 설교 원고를 써서 설교학 교수와 여러 학우들 앞에서 실습을 합니다. 수업시간 50분 중에서 세 사람이 발표를 하고 남는 5분 동안 그 설교에 대한 평을 해줍니다. 저와 다른 학우가 두 학우가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이 추석 바로 전주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그 주간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몇 주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설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 명 중에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학우는 그날이 자기가 설교하는 날인 줄 알지를 못해서 준비를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설교학 교수는 몹시 불쾌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두 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 원고를 그 단에 들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설교를 10분의 1로 요약한 것은 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할 원고는 이미 그 전에 설교학 교수에게 제출을 하면 그 설교학 교수는 그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 학우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2, 3분쯤 지났을 때 설교학 교수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더니 그 요약한 그 설교를 갖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이는 설교의 내용을 10분의 1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설교 문 전체를 10분의 1로 축소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원고는 빼앗겼고 원고 없이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우는 3, 4분 정도 설교를 하더니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지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설교학 교수는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중간에 내려온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수업 시간은 20분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성적이 C-입니다. 또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제 사투리가 사역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이미 2년 반 동안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고등부 학생들이 제 설교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또 고등부 교사들과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그 반응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같은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26일은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처음 저녁 예배 때에 설교한 날입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과 두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전도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심해서 절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많이 당황했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그날 이후 한동안 교회 내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얼마나 많이 쭈삣쭈삣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혹시 내 말씨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의 말씨를 갖게 된 것은 아나운서들이 만든 표준 발음과 낭독이라는 테이프를 참 많이 듣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능력이나 제 자질이 미크로스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많이 좌절도 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미크로스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미크로스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느라 영원히 크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내게 있는 것이 미크로스와 같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느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크신 분이신 주님을 잊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동행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미크로스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면 더 여유 있고 더 안락한 삶을 살며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가난하였을지라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문으로 가는 좋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 건물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들려있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한 소년의 손에 들려있었던 떡 다섯 조각과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도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고 남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고 적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도 많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약해져 있거나 눈이 멀어 있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미크로스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주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